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승인을 미뤘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전략국 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승인을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은 지난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사용한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 72주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4일 성명에서 8월 15일 국경일을 기념하는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을 맞아 한국인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도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양국의 강력하고 역사적인 인적 교류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함께하는 가운데 광복절은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는 두 나라 간 유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지난 12일 유혈 사태를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주의는 악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야기하는 이들은 KKK, 신나치, 백인 우월주의자들, 다른 증오단체 등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단체를 포함해 범죄자이며 폭력배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츠빌에서 인종주의적 폭력을 일으킨 이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샬럿츠빌의 유혈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자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미국 당국의 조사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어떠한 보호 무역 행동도 양국 간 무역 관계와 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무역 대표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조사 뒤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면 몇 시간 안에 핵협상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TV로 생중계된 의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지만 어떤 당사국이든 약속을 어기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불리는 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승인을 미뤘습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북부는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한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극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 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신념이 강조됐지만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북 제안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경축사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것은 지키기와 만들기가 있고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동맹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실적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평화 만들기 있어가지고 특사상호 교환 방문과 같은 이런 남북 대화, 남북 교류 통크고 구체성이 없다는 데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미국령인 괌 인근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승인을 미루었습니다. 괌 포위 사격 위협이 엄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이에 앞서 지난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사용한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승인을 미루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하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일단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애초부터 괌 포위 사격을 감행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극도의 위기 조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싸움의 측면에서는 최고조까지 자기의 겁먹지 않는 지도자였던 모습을 끝까지 한번 보여주되 실전적인 것까지 옮기기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 뭐 톤다운한 부분도 있고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를 올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협 수준을 높였는데 톤다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표는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핵 능력 고도화를 완성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달 말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한 합동 군사연습 등을 구실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 영해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발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발사한다고 해서 북한보다 미국이 더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말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뭐 감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김 위원장의 소식을 전하며 게재한 전략군 사령부 지휘소 내부 사진에서 벽면에 걸린 남조선 작전지대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는 제목의 지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남조선 작전지대 지도에는 한국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표시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전략군 타격 계획 지도엔 북한에서 괌까지 길게 선을 그려놓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국은 곧바로 포착해서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미국령인 괌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은 곧바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선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괌 주변으로 네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을 방어할 것이고 미군에게는 이것이 전쟁이라며 이 세계에서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으면 사람을 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모호성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사적 대응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노력은 외교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등 관련국들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4일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는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의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먼저 북한에 대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사태에 대한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파트너 국가들의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것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유럽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모게리니 대표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고 이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령 괌에 대한 북한의 포위 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괌 현지 주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평화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현지 주민들이 14일 북한의 포위 사격 위협에 맞서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 평화를 위한 사람들, 평화는 서로를 위한 선물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내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지 주민은 미 APTN 방송에 행사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most especially and the bombs that might potentially hit us and to kind of unify the community and bring them out.
이 주민은 북한과 북한이 우리에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폭탄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다며 공동체를 단결하고 폭탄 외에 다른 생각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행사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괌 주민들은 일요일이었던 13일에는 가톨릭 예배를 드리며 전쟁 불안감을 이기려 했습니다.
It just tells our people that God is in control of what is happening.
주민 몬티 메사 씨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에서 가톨릭 신자는 85%에 달합니다. 한편 에디 칼보 괌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때문에 경계 태세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gain, I repeat, there has been no change in security threat levels. Earlier this weekend, in the weekend,
칼보 지사는 경계 태세에 변화는 없다며 직장과 휴양지, 학교 등 모두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칼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1000% 지지하며 안전하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보 지사는 이날 아침에도 홍콩과 타이완 출신 관광객들을 만났다며 여행객 수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괌 관광청 이사회 밀튼 모리나가 회장은 현재가 관광 성수기라며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 예약률이 100%인 날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방과 여행 예약을 취소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16만 명의 작은 섬인 괌 관광객은 지난해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억류한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미북 관계 분위기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최근 뉴욕 미북 접촉 경로를 통해 양국 사이에 억류 미국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온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AP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북 간 뉴욕 채널로 억류 미국인 문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억류 미국인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일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일호의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일부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키로 했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4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이 11억 8,094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산물이 1억 9,250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철과 철광석이 9,663만 달러, 납과 납광석이 6,26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고성능 미사일 엔진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급진전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엘리먼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답을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 가능성에서 찾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짧은 시간 내에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ICBM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먼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엔진 실험과 실제 발사 실험에서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과 ICBM급 화성 14형에 장착된 LPE, 즉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이 옛 소련의 RD-250과 같은 계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엔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RD-250 엔진이 포착된 시점이 최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조달은 최근 2년 사이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D-250이 생산되는 곳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유즈마슈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소련 시절 미사일을 제작해온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미사일을 제조해왔습니다. 엘리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유즈마슈 공장이 경영 압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북한과 연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북한 국적자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 등의 비밀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즈마슈 측은 엘리먼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즈마슈 공보실은 14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한 번도 연계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르는 환경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 정부의 환경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worked with the ROK government to ensure that meets ROK government environmental standard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한국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도 일부 주민과 단체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2일 환경부,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기지 안팎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의 일부 주민들은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문정인 한국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상호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maintain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ROK government on the DPRK. The US and ROK share the same goal.
애덤스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이 북한 가뭄 피해에 대응해 미화 59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 수인성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 가뭄 피해에 대응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59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내 5개 유엔 기구들의 긴급 대응 지원금 59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11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가뭄 피해 대응에 59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엔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총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이 올해 지원받은 1,200만 달러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29개 나라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배정됐습니다. 총 281만 6천 달러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중점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250만 달러를 배정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21만 달러를 배정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은율군과 안악군을 중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23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위생사업에 17만 6천 달러를 배정해 가뭄 피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은 지난 10일 유엔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올해 가뭄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이 이메일에서 유엔은 북한 당국을 인용해 가뭄 피해 지역 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발생 건수가 4%에서 19%로 급증하고 설사 발병률도 15%에서 32%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은 7월 중순 이후 비가 많이 내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가뭄 대처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기간 내린 비로 가뭄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쌀 등 가을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올해 가뭄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텍사스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교육의 도시 컬리지 스테이션. 도시 전체가 텍사스 A&M 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데요. 미국에서 교내 규모가 가장 넓다는 이 학교에 지난 2011년 물리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 조지 미첼 물리학 천문학 연구소에서 미국 내 탈북자 박사 1호 조셉 한 씨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 미첼 연구소. 이곳엔 물리학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킨 전 세계 유명 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셉 씨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이곳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물리학과 건물 1층인데요. 여기서 해마다 그런 데모쇼 같은 걸 하는데
말하자면 이곳은 보통 어렵게만 생각되는 과학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이끌어내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연중 내내 장치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코일 그러면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네. 네. 불 들어오네.
이게 감속을 시키면서 전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에 감겨져 있는 쇠줄과 연결된 전구의 밝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더 환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쪽엔 다소 어려운 이론을 설명해놓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동전을 넣겠습니다.
중력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 그냥 뚱 안 빠지고.
중력이 중심이 있으면 이게 물체가 돌아가고 점점 이게 가속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가.
조셉 씨는 학문으로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은 인간의 삶을, 일상을 둘러싸고 있다면서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모든 게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셉 씨는 다시 한번 물리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보는 건 현상 보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뭔가 툴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 그게 있으니 물리학이거든요. 그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그 법칙이 되고 그렇게
물리학의 정의와 기초를 소개하는 탈북자 박사 조셉 한. 그의 학문의 기초가 다져진 곳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미국 내 탈북자 1호 박사 조셉 한. 그는 어린 나이에 북한에서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 물리학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아주 어릴 때.
그 계기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릴 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 입학할 때는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 관심 없어. 근데 3살 때부터 4살 때까지 아빠 엄마가 맞벌이했어요. 맞벌이해서 그냥 집에 문 잠가놓고 종이 이게 이면지 같은 거 주고 스크래치페이퍼.
부모님이 돈을 벌러 나가면 방에서 종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더하기 빼기 하며 공부를 했던 아이. 3살 때 글을 익히고 5살 땐 구구단을 외웠던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조셉 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첫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입학하는 날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밖에서 모래장난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이민반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북한은 이렇게 동마다 이게 그 아줌마가 야 너 오늘 학교 간다. 가방도 없이 거기 입학식 하는데 그 가서 맨 뒤에다가 갖다 세워놨거든요.
가방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이 가난한 북한 소년.
그 학교 그날 첫날에 갔는데 이렇게 수업하더라고. 수업하는데 한 애가 잘했다고 해서 나중에 봤는데 그 친구가 전교 2등 돼서 항상 제 전교 1등은 제가.
학창 시절 내내 월반 수업을 들으며 특별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각 지역마다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생들이 다니던 일고등 중학교에 입학한 북한 소년.
언젠가부터 그 제 담임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 시키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월반 공부해서 1학년 때 한 3학년까지 교재를 이렇게 월반 공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떼고 2학년 때는 4학년 그 그러니까 초등생 시험이란 게 있어요. 그 졸업하고 초등생 시험 쳐서 만점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일고등 중학교 입학 시험 훈련 시키 수업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체육 수업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수학만 풀고.
공부가 좋았던, 특히 수학과 과학이 재미있었던 아이. 부모님은 허약한 아들 걱정에 학교의 특별 교육이 달갑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년은 9살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커가면서 꿈도 야무져졌습니다.
그래서 일고중 가서 일고중 갔는데 일고중 가서부터는 제가 수학보다 좀 더 실천적인 학문,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추상적이고 계산하고 그 써먹지 못한 학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로 바꿨거든요. 과학자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뭐 자본주의에서도 살 수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살 수 있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학교의 훈련도 받아가며 전교 1등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했지만 당시 가난했던 어린 조셉 씨는 학교 다니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일성 70도인가 60도일 때 전국에서 교복을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동복, 겨울복, 팬시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쁜 옷 나눠주는데 선물을 하면서 돈 내라고 해요. 돈 내는데 근데 문제는 돈 가져온 선생님이 그 옷을 주거든요. 근데
예쁜 겨울 교복을 나눠준다고 했지만 돈을 내야 가질 수 있었던 당시 조셉 씨의 아버지는 회사 간부와의 불화로 실직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반 교사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을 내야 했었지만 조셉 씨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매번 돈 못 냈거든요. 돈 못 내서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맨날 머리 숙이고 일어나고 돈 가져왔나 하면 돈 못 가져다 그래서 뭐 등록금도 아니지만 그거 못 내서 부끄러운.
그랬던 조셉 씨에게 당시 지금도 잊지 못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 대신 그걸 돈 자기 월급으로 넣어서 되게 비쌌거든요. 그도 그때 그 동복 하나가 한 달 월급 정도 돼요. 그게 그걸 좀
선생님이 이상한. 왜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이뻐하죠. 그 선생님 그 이제 공부를 시키던 선생님.
아, 그 선생님.
예, 그 선생님, 예, 담임 선생님 저 대신 돈 먼저 내.
보통 학생들보다 허약하고 키도 더 작았던 아이. 하지만 공부를 참 좋아했던 어린 소년을 아껴준 선생님. 한 달 월급을 학생을 위해 아낌없이 썼던 선생님. 당시 조셉 씨는 선생님에게서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조셉 씨는 언젠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 선생님을 꼽으며 자신이 물리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선생님의 노력과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가 되는 그런 걸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밑바닥 그러니까 기초를 마련해 준 거죠. 제가 수학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제가 2차 방정식도 불과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는 거기 그때 그 선생님한테서 거의 배우다시피 했거든요. 공부를.
당시 20대 나이였던 여 선생님은 조셉 씨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직 북에 있어요. 북에서 하여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근데 지구가 어떻게 도는가를 설명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얘가 이게 북한 말로 훈두리라고 하는데 진자 이렇게 후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조셉 씨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보이는 학문을 쉽게 소개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어릴 적 자신의 학문의 기초를 닦아준 마음씨 고왔던 여선생님께로부터 받았던 감동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한 씨의 세 번째 사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인 오늘 한국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조했고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라고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는 살충제 계란이 한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계란 유통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8.15 광복절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기념하는 72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었고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정부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서 국립서울현충원 또 전국 각 지역에서 자체로 준비한 경축식과 문화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광복절의 의미를 담은 영화와 특집 방송 프로그램들이 편성됐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사절, 시민학생 등 3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독립유공자와 위안부 피해자들과 나란히 자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복절 경축식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객석을 가득 메운 세종문화회관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착석을 하면은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재창,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란 묵념이 이어지는데요.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에서는 91살의 여성 애국지사가 옛날 애국가를 선창해 오늘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의 한국 애국가와는 다른 선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불리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 이전에 불려졌던 애국가의 선율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의 애국가 가사를 올려서 불렀던 대로 오늘 반주 없이 옛 애국가 1절을 여성 애국지사가 선창한 것인데요. 이후에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전체 경축식 참석자들의 애국가 4절까지 모두 함께 불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광복회장의 기념사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고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건국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탄생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건국절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며 내년은 8.15 광복기념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서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이봉창 윤봉길 묘역 또 안중근 의사의 가묘 등을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이전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를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경축사에서 밝힌 1919년 건국설에 힘을 실은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을 해왔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폐기된 역사 국정 교과서에서도 이 건국절 문제가 최대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한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국민, 영토, 주권 외에도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국가 성립의 조건을 건국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이 학계와 정치권 등 사회 각계의 찬반 논란은 물론이고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건국 관련 의미를 밝혔던 연설 등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를 한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보죠.
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등지에서 이 산란계 농장에서 유럽 살충제계란의 문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유럽의 살충제계란 사태에 따라서 한국의 유기농 산란계 농장 일부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전국 산란계 농장의 계란 유통이 금지됐다가 내일부터 한 4분의 1 규모만 계란에 유통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의 양은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전국 1,400여 곳의 산란계 농장의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살충제 계란 확인에 따라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도 계란 판매 중단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에 살충제 계란까지 한국에서는 계란 순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산 계란을 수입한 유럽 여러 나라와 아시아 국가의 소식을 그냥 지켜보던 상황이었던 한국이 지금 살충제 계란의 문제에 이런 당사국이 됐습니다. 유럽산 계란은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벨기에산 계란 성분이 함유된 수입 과자가 판매되고 있어서 상황을 살피는 그런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류독감 사태로 한국은 지금 계란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을 때 또 10월 초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계란 수급 상황이 지금 걱정인데요. 대규모의 외국산 계란 수입 계획에 따라서 양계 농장들은 계란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가 지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이 한국 계란에서 확인된 살충제 성분은 어떤 것이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입니다. 이 피프로닐이라는 것은 유럽 살충제 계란의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 벼룩이나 이를 잡기 위해서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달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펜트린이라는 성분 역시 닭의 기틀 속에 이를 잡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계란 잔류 농약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겁니다. 관계 당국은 조사를 통해서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철제 우리에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그 성분이 닭의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계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계란이 있는 상태에서 뿌린 살충제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먹었던 것이 살충제 계란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민들이 관계 당국의 조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 발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어왔던 상황이라면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유아 등 오랜 기간 살충제 성분에 노출됐다면 구토,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심하면 간장이나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모든 계란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높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하고 단결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제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조치로 자신들 수출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탄광과 공장 등에서 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한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야욕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제재 조치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 독재 정권의 불법적인 핵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한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그동안 채택된 모든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